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16, 이사야 32-33. 저작권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2장과 33장, 16회기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가 두 명 있어서 어머니는 한 명도 없고 세 명이나 있었는데 오늘 밤 제 자매 중 한 명이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기쁘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블, 손을 들어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가족으로 함께 모시기로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우리와 다른 존재를 발견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이 세상에 와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조부모님, 손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형이신 아버지가 없으셨으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폭군이나 상사나 감독자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저녁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의 발 앞에 서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간직하게 하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오 주님, 당신 영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밤이 우리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32장과 33장을 봅니다. 이 장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표시한 단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28에서 33장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적을 물리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성취해야 했던 일을 그분이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뢰의 교훈이라는 라벨을 붙인 더 큰 섹션에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교훈. 7장부터 39장까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섬김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나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를 섬길 수 있다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하며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28에서 33장에 있는 이 자료의 연대는 기원전 710에서 705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었던 아수르가 언젠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제한된 작은 나라 유다뿐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당신의 시야에서 블레셋 해안 아래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유다 남동쪽은 이미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장들을 살펴보면서 리더십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과 전차를 주고 전쟁 도구를 주어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은 이 지도자들도 30년 전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같이 술 취하고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어 너희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상당히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지만 지난번 31장 1절에서 볼 때까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각 장이 어떻게 비애로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2장은 무엇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비애. 여기 그것이 없는 한 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30장 27절을 다시 살펴보고 그 구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기를 바랍니다. 보라. 보라. 32장이 똑같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 절을 세어보면 30장은 33절, 31장은 9절, 32장은 20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31장과 32장의 두 장에서는 31장과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장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0장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31장과 32장에도 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미에서 여기 32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 31장에서 시작되는 더 큰 생각의 연속입니다. 자, 여기 32장에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변화하는 비유를 찾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28장에서는 다수가 음이고 작은 부분이 양이다. 그 비율은 우리가 겪으면서 꾸준히 변하고 32장과 33장에는 긍정적인 종류의 말들이 우세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시요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왕국? 왕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는 술 취하고 눈먼 이 지도자들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3절과 4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깨달아 깨닫고 말 더듬는 자의 혀가 속히 말하리라. 그러므로 이 인간 지도자들이 지금 다가올 왕국에서 조장하고 있는 눈머름과 귀머금 대신에 통찰력과 지혜와 이해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7절과 8절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특히 5절, 6절, 7절에서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보와 악당. 그러면 이 왕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절. 신뢰성. 고귀함.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개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열린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해온 이 인간 지도자들과 왕에 대한 그들의 통치의 산물입니다. 의로 다스리는 왕이요. 그 방백들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로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왕국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 바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강한 부정적인 단어 중 하나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보는 두세 가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최악은 아니지만 일종의 중간 수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넘어진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고귀하다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당과 사기꾼은 더 이상 명예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쨌든 이 왕국은 빛, 평화, 통찰력, 고귀함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로 주님의 통치의 투명성이 모든 것을 밝고 밝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우편하는 이 왕국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대사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진실을 말하면 좋은 점은 지난번에 말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데서 오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가올 왕국이다. 그러면 1의 8번 주절과 9대 14절 사이의 문학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좋아요. 과거와 미래는 시간 관계입니다. 문학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차이. 응. 대조야.
그리고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찰을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조가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들이 대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선 두 스탠자에서 실제로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연애 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왕국의 특징은 투명성, 고귀함,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연, 9대 14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판단이죠?
안일함.
안일함. 그래서 새 왕국의 고귀함은 안일함과 대조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대조가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표준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안주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 8절에는 안일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고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좋은 약속을 할 때마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나는 엉성하고 공허한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미 복음주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책의 끝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선한 약속에 안주하는 현재 경향 사이의 대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엉성하고 지저분한 삶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중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예전처럼 진행되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밀레니엄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전천년설주의자입니까? 후천년설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무천년설주의자입니까? 그는 저는 일종의 범천년주의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는 왜 안주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특히 10절에서 그가 사용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무너질 것입니다. 결실이 부족합니다. 포도 수확이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은 올해의 봄에 있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 큰 포도 좀 보세요. 멋진 클러스터를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응, 앞으로 다가올 가뭄만 빼고 말이야.
이제 문제는 10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포도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인가 아니면 비유적인가? 1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의 토양? 내 사람들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토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토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라고 있습니다. 즐거운 들판은 사람들의 들판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고 포도 수확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엔 은유적인 것 같아요.
비유적이기도 하고 문자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4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쓸쓸함.
궁전은 버려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굴이 될 것이다.
들나귀의 기쁨, 법의 목초지.
이사야는 13절에서 가시나무와 찔레의 결합을 좋아합니다. 땅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라서 그 땅을 점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세계의 그 지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가시가 아주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키우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글쎄,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에 대한 꽤 좋은 은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가시와 찔레를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나는 콜리지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적어도 불가지론자였던 친구가 그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놔두기만 하면 되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괜찮을 것입니다.
콜리지가 말했어요.
아, 정말요?
좋아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그 친구는 내가 가기 전에 콜리지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꽃을 가꾸어야 하는 거 맞지?
좋은 물건이 나오려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는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의 가격을 요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조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의미가 바로 내가 이야기해왔던 것임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귀함, 신실함, 의로움, 정의를 배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주할까요?
이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가시와 찔레를 키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왕국과 현재의 안일함 사이에는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왜 그 대조?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가정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무언가를 보면 무엇을, 왜, 무엇을 묻습니다.
좋아. 계속 밀어붙여보자.
이런 황폐함과 가시덤불과 찔레나무의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까?
15절 성령이 부어지실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비유적이고 문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이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거주하게 될 때 실제로 그 농산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시덤불과 찔레나무 속에서 자라서 이제는 열매 맺는 밭, 참으로 숲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장의 회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새로운 통치자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일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글쎄, 나는 다시 태어났다.
결국에는 좋은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알았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성화를 통해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를 위해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특히 당신이 인생에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실제로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의와 정의와 평화와 조용한 신뢰가 그것이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방언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신약 성서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과일, 과일.
우리 모두는 이것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과일과 선물의 차이. 열매는 성격을 가리킨다.
선물은 유용성과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암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카리스마 넘치는 오순절 친구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겔 36장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장을 살펴보았으며 아마도 이 장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이 그를 무력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이방 사람들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는 첫째로 내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서 당신의 죄의 결과에서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세 번째, 나는 당신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습니다.
넷째, 나는 내 영을 부어주겠습니다.
27절,
나는 내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내가 30피트 위로 뛰어올라 영광을 부르게 하겠다.
그것이 당신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윤례를 따르게 하며 내 계명을 지켜 지키게 하리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하셨으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 경험에 따르면 선물은 위조될 수 있고 실제로는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속성으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과일은 위조될 수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
예, 묻고 싶었는데 왜 그가 여기서 여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유적인가요? 문자적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답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여성은 성과 악에 대해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냥 뭉쳐서 지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성들이,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이 내가 틀렸다면 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궤도를 벗어날 위험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게 엘렌의 질문이었다는 걸 당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우 편안한 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어요.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모두 그거였나요?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예등 예오.
아니면 인생이 예상만큼 좋지 않습니다. 왕궁은 버림받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응.
그게 바로 그거야.
응.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소극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장으로 전체 교리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요점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버스가 와서 천국에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가시와 찔레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뉴스이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당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는 뒤로.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좋아. 그래. 그래.
좋은 지적.
성숙해지든 미성숙해지든 점점 더 미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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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9학년과 10학년 사이의 공백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네. 네. 첫 달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물론이죠. 확실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거룩해지라는 나의 부르심을 읽었고, 여러분은 내가 이것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세 가지 이유로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괴하거나 이상하거나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구해져서 기뻐요.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나는 F.B. 마이어가 매일 설교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영은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약은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는 잊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성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장입니다.
예.
그것을 단지 과실과 어떻게 병치시킬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에서. 좋아요. 여기서는 이 수준의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해 우리가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 그래.
하나님에 관한 한 그것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회의 법률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응, 응.
좋아요.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가 다가옵니다. 제가 뒤에서 언급했듯이 파괴자 또는 배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시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여러분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이 이집트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집트가 참으로 유다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대와 약간의 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실을 쳐다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조언자들과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신뢰하도록 가르쳤던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다루실 것입니다. 그럼 2절, 3절, 4절입니다. 지난주 30장에서 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30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와서 안식하여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N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이 글자 단어입니다.
노.
그것을 되돌아보세요.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조용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스위스 말을 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도망칠 것입니다. 다섯 명이 위협하면 당신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에 신호처럼 남을 때까지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기 2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은혜로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적어도 이사야의 입에서 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은혜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축복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다른 축복은 무가치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너를 기다린다. 매일 아침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미국인들은 매일 아침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이것은 아침 헌신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아,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나는 8시에 오스왈드 선생님과 수업이 있어요. 그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언제 도망합니까? 그가 자신을 키울 때 또는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들어 올릴 때 말합니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거기 시작 문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들어올릴 것이다. 이제 나는 승영될 것이다. 이전에 사라진 내용에 대한 일종의 요약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 사람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분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그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응. 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야? 우리는 그가 여전히 책임자임을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는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겸손. 그것은 사물을 올바른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필요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을 높이면 무엇을 높이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아름다움을 높일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무덤이 그 모든 것을 비웃기 때문에 우리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저 아래 먼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리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왕좌에 앉으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장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세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판사, 입법자, 왕. 이제 우리는 좋은 거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법률 담당관입니까?
좋은. 좋은. 좋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라.
괜찮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질서를 회복하는 자. 질서를 회복하는 자, 괜찮은. 학급장에게 가십시오. 이분은 세상과 우주를 자신이 설계한 질서로 가져오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법적 형평성이 포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주를 위해 그것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판사님이 오십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입법자.
그 제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침. 지침.
매우 좋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있나요?
창조자. 창조자.
그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작동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놀랍다.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 사용설명서인 토라는 우리에게 명령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왕이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올바른 관계로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테이블을 토사물로 채우는 놈들과는 대조적이다. 2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돌아가자.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 장의 주요 주제는 긍정적입니다. 그 구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정적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다시 10절, 11절 및 그 다음 절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 왜 대조가 있습니까? 반복은 최고의 선생님이죠? 양쪽의 구절은 주님의 승형을 가리킨다. 이 구절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영웅들은 거리에서 울고 있다. 평화사절단은 통곡한다. 고속도로는 낭비입니다. 여행자가 멈춘다. 성약이 깨졌습니다. 도시는 경멸을 받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을 높이면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집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신자.
땅은 슬퍼하고 쇠약해집니다. 거대한 숲이 우거진 네바논은 혼란스럽고 시들고 있습니다. 샤론, 갈멜산 바로 아래에 있는 풍요롭고 풍요로운 해안 평야는 사막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바산은 북쪽 요단 계곡 열이고 맞은편 골란의 높은 곳이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무성합니다.
카멜.
자,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11절, 너희가 쭉정이를 잉태하였느니라. 당신은 그루터기를 낳습니다.
당신의 루아흐.
바람,
호흡, 영,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각각에 대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자음에서 목청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루아흐. 그러므로 당신의 영은 당신을 태워버릴 불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멀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받지 않는 인간의 정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은 14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소멸하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맙소사, 용광로. 그의 문을 활짝 열고 건초더미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바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 미쳤어 라고 말하죠. 무엇? 우리는 그런 불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자. 당신은 비열한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 이제 알겠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고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단, 피로 뒤덮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영원한 불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어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포악한 이득을 멸시하는 자, 악수하여 신부를 맞이하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것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닌가?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면 영원한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는 것은 영이니라. 그러나 의를 이루는 것은 영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은 나의 의로움이 피 묻은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아는 가장 의로운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한다면 나는 누구도 억압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으며 특히 A를 받은 학생들에게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유혈 사태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과 의로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설교가 거의 끝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는 내가 행한 의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낳는 의를 원합니다. 이제 배우지 못한 관찰자는 그들 둘을 보고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최고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의 책에도요. 다시 한번, 당신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나열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이 똥더미 속에 쌓인 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바울,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지옥처럼 살 수 있습니다. 폴이 말해요. 어디서 그런 멍청한 생각을 얻었나요? 아니. 이제 나는 그를 위해 위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이 섹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뢰에 대한 교훈. 34장과 35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주 예수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집에 오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소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우리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당신의 영혼의 노래로 그것을 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존 아솔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2장과 33장, 16회기입니다.